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C.S. 루이스의 유고가 한 7년 전에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또 남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 앨리스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에 기쁨에 대한 개념을 풀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발견한 건 없지만 아, C.S. 루이스가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3년 후에 48년에 출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1929년 항복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날 밤 아마 영국에서 가장 맥없이 축 처진, 그래서 마지못해 한 개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자기가 참 예수 믿는 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듯이 그렇게 겸손했었죠. C.S. 루이스의 책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앨리스 이 사람한테 쓴 편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란 그냥 안전하고 또 혹은 안전에 대한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이냐? 기쁨이란 고통과 비슷하지 않는 것처럼 기쁨이란 안전한 것이나 부유함과도 비슷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아니고 뭐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란 어릴 때 왜 우리끼리 동네 아이들끼리 그 장난칠 때 이게 막 가볍게 여기 막 간지리잖아요. 막 자지르듯이 웃는데 그거하고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못 이루는 그 밤을 맞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1초의 기쁨은 12시간의 쾌락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happiness하고 아주 많이 거리를 둡니다. 당신은 음악으로부터 기쁨을 기대했는데 고작 쾌락이라뇨. 이때의 실망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답니다. 좀 더 진하게 남는 말은 이 말입니다. 마치 라헬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라는 야곱의 기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그 쾌락 혹은 secular happiness는 다르다는 것이죠. 쾌락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이렇게 또한 표현했습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의 셈이 뭐냐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행복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지혜는 반감하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우리는 더 지루하고 불안해하죠.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삶의 불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파도처럼 쉴 줄 모르고 파도는 이쪽으로 치면 평온할까 저쪽으로 가면 잔잔해질까 잠시도 쉬지 않고 안식처를 찾습니다. 아무데도 영원한 잔잔한 곳을 못 찾는 것이 파도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인생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찾지 못하는 행복, 기쁨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림절 첫째 주일 기쁨의 초를 밝히는 날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언어에는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묘사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단어가 이렇게 각각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각 단어는 그 자체로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은 모두 기쁘고 희락이고 환희요 즐거움의 뜻이죠. 아름답고 좋은 것 또한 기쁨이라는 것 아십니까? goodness도 기쁨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짐승이 있는 우리의 소와 돼지와 닭의 마리수가 많으면 기쁘죠. 추수 들판에 곡식단이 높게 쌓이면 즐겁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가족이 옆에 있고 기쁜 일입니다. 친구가 있어서 기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어딘가 물어볼 때는 당연히 그 답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좋았더라. 또 어떤 성경에는 기쁘시더라. 기쁨이란 말이 흥미로운 것은 그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른다는 것이에요. 소망과 평화, 화평을 설교를 두 번 했는데 오늘 세 번째 기쁨, 희락을 설교할 때도 역시 성경 전체에 흐른다는 맥락에 맞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Redemptive history. 역사적으로 꿰뚫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무조건적이고 다함이 없으며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하죠? 이 말은 어때요? 해가 있습니다. 해가 빛 자체이므로 비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질이니까 본질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가 선할 때까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자리하는 기쁨은 사랑의 그분을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이 땅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죠.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는 그저 기쁨의 축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인간은 이기심으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마에 죽음의 낙인이 찍힌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행복한 상황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희망, 소망 때문에 가지는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기쁨을 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역을 했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막 한가운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괴물 같은 이민족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합니다. 기쁨의 노래죠. 주님이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애굽을 떠나게 하시되 그가 택한 백성들이 기쁨의 함성으로 나가게 하셨다고 기억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기쁨,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은 그들의 투쟁과 미래의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즉 미래가 현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 미래를 선택한다고 하는 화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외세의 억압하에 고통을 겪는 이야기에도 또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킬 날을 미리 보았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관을 쓰듯이 쓰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전 말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들은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기 위해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을 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good news, 복음으로 어나운스하는, 선포하는 것은 중요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몸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들판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똑같은 기쁨을 누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너희를 거절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문이죠. A commissioned 이렇게 해가지고 위임하는 부탁이에요.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가서 부활하신 왕이라는 굿뉴스를 선포하라는 위임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를 실제로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실제로 기뻐한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픔 중에 선택하는 기쁨,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 침침하고 더러운 로마 감옥에 앉아 있을 때처럼 슬픔 중에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기쁨, 즉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불렀는데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인 것이죠. 고통의 한가운데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영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 자체를 극복했다고 믿었을 때 기쁨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필요치도 않고 그런 생각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인 친구들을 잃고 그리워하거나 자유를 잃은 슬픔을 종종 토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슬픔으로 가득 차있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라고 했죠. 사도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기뻐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현재의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잔뜩 찌푸린 우거지상을 계속 뒤집어 쓰고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의 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심오한 결정체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성경을 통해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국가적, 민족적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비드로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나라가 나라를, 인종이 인종을, 종교가 종교를, 혹은 뭐 마스크니 가짜뉴스니 백신이니 좌파니 우파니 정치로 쪼개져 있습니다. 슬픔의 그림자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현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송 불렀죠. 슬픈 자에게 위로 되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이사야가 벌써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600년 후에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앞에 보면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 이 번역이 하면은 벌쩍벌쩍 뛸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펐던 날을 셀리브레이션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3월달, 4월달쯤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절. 거기서부터 다섯 번째 달이 7, 8월쯤 됩니다. 추석절이 있는 그 달부터 그 앞에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난을 당한 그 시절이에요. 그 8월달에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한 것이 적어도 두 번, 세 번이에요. 성경에는 두 번 나오고 AD 한 130년경에 이스라엘이 또 유린당할 때 그때도 완전 망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다 공교롭게도 이 나라 모아서 유대인들이 슬퍼하는지도 몰라도 유대인에게 양력으로 8월, 음력으로는 5월 제일 슬픈 날이에요. 이런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기쁨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망한 달, 그 달 이름이 압월입니다. 압, AV 혹은 AB, 압월, 압만,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 아바, 파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달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비극의 와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죄악이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의 고리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압월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지키는 이러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해요. 여차하면 금식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 번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는 이 고통이 기쁨의 날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choice 그냥 자기가 선택한다. 기뻐하라. 아까 CS 루이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더 이어간다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surprise by joy 이것은 이제 자서전인데요. 물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뭐 적어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 joy라는 현상을 우연한 기회에 CS 루이스가 발견하고 연구를 하면서 joy를 둘러싼 사건들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joy는 독일말에서 자기가 그 따왔다고 이야기하면서 Sehnsucht라고 그 간절한 기대, 그것을 joy로 번역했대요. 그런데 이 joy는 뭔가 고상한 선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joy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intensive joy라고 했습니다. 그는 joy라는 뾰족한 당금에 찔린 채 평생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joy는 단순한 일반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미적인 쾌락과도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찌르고 아프고 그다지 달갑지도 않는 그리움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joy라고 해요. C.S. 루이스는 궁극적인 그 joy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을 발견한 것이죠. 그 joy를 자신의 삶 어디에 두어야 할까라고 그때는 이 사람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joy에 대한 평생 탐구한 연구한 그 종착지는 자기가 그 당시에 1929년에 회심할 때 그 전에 무신론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인이 된 사건이에요. 조이 때문에. 이 조이라는 것은 숲속의 길 잃은 등산객에게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그 조이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루이스의 아내가 이름이 조이인 거 아시죠? 조이 그레샴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가 그 조이인가? 라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었어요. 해명이 잘 안 됐었죠. 그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책을 출판하고 나서 CS 루이스가 2년 후에 이 조이랑 실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우연치고 기막힌와 우연인데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 아내 조이 그레샴이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라고 그런 말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에게서 조이란 heavenly business,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도 C.S. 루이스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C.S. 루이스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삶에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joy,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대신 그 참담한 상황이나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영혼을 채우는 만족합니다. 만족이라는 말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경에서 생존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생존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성공이나 실패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기쁨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기쁨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선포될 때 기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가져왔다 했는데 여기서 모든 이 혹은 온 백성이 중요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기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heavenly business, 영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구원을 기쁨의 요인으로 삼습니다. 누가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기쁨이 주는 그 의미들을 이렇게 서너 가지로 제가 봤는데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쁨이란 세속적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을 넘어선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unspeakable joy.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그 달리기 결승점에는 기쁨으로 마쳐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곳에서 우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joy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코로나 세상, 가짜가 활보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마냥 기쁨을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쁨의 아기, 아기를 기쁨이라고 표현합시다. 아기를 낳으려면은 상고를 거쳐야 돼요. 고통스러운 아픔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자격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뭐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품에 안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쁨, 문 밖에 오는 신랑의 소리를 듣는 기쁨, 추수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기쁨,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아는 기쁨,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쁨, 사랑받고 있다는 기쁨, 또한 사랑을 베푸는 기쁨,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 우리가 누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흘러와서 채워지고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